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6일 양자 컴퓨팅과 차세대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 AI를 비롯한 최첨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BIS는 이날 양자 컴퓨터와 그 부품, 첨단 반도체 제조 도구, 그 밖에 관련 부품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거기에 연계된 금속과 합금 등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하는 임시 최종 규칙 IFR을 연방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는 양자 컴퓨터 본체와 장비, 부품, 재료,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등이 모두 통제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또한 첨단 반도체 생산을 위한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과 초정밀 부품 등을 생산할 수 있는 3D, 3차원 프린팅 기술도 통제 대상에 넣었습니다. 아울러 고대역폭 반도체 칩과 AI 응용 프로그램의 핵심 부품들도 수출이 통제됩니다. 통제 대상 국가들은 품목별로 다르게 적용되는데 중국과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등이 중심에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 시리아는 테러 지원 국가인 E1 그룹에 들어갔고 쿠바의 경우 금수 국가인 E2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이들 국가들에는 사실상 관련 품목 수출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중국은 수출 거부 원칙 국가인 D1, D5 그룹에 포함돼 수출 적합성 심사에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영국과 이탈리아 등은 허가 면제 국가인 IEC에 들어갔습니다. 이 나라들은 미국에 준하는 수출 통제 체제를 갖춘 것으로 평가해서 미국 기술이 포함된 각종 기술과 장비 부품 등을 제한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면제 국가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고 수출 승인 원칙 국가인 A1, A5, A6 그룹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주요 동맹 국가들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조치에 동참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BIS 측은 몇몇 유사 입장국들이 자국 관할에서 양자 컴퓨터와 첨단 반도체 제조 관련 품목에 새 국가 단위 수출 통제를 이미 발표했거나 시행했다면서 더 많은 나라들이 곧 비슷한 통제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앨런 에스테데스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관련 성명을 통해 동맹들과 함께 국제적으로 수출 통제 공조를 이룬다면 적들이 이런 기술을 개발해 우리의 집단 안보를 위협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중국 정부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미국이 경제, 무역, 과학, 기술 문제를 정치화하고 무기화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국은 여기에 일관되게 반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정상적인 기술 협력과 경제 무역 교류에 인위적 장벽을 세우는 것은 시장 경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습니다.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가 6일로 꼭 6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 투표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미국 전역에서 처음으로 이날 우편 투표 용지 발송을 개시했습니다. 투표 용지를 받은 유권자는 여기에 기표한 뒤에 지역별로 정해진 날짜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송하게 됩니다. 투표소 현장 방문 방식의 사전투표도 이어집니다. 펜실베니아주가 오는 16일, 버지니아와 미네소타가 20일, 버몬트주는 21일, 일리노이가 26일을 현장 사전투표 개시일로 잡았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휴전 협상이 표류 중인 가운데 미국과 이스라엘 정부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5일 IT 방문 중 언론 브리핑에서 내가 본 바에 따르면 휴전 협상의 90%는 합의에 다다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블링컨 장관의 이 같은 설명이 명백하게 부정확하다며 일축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경제와 안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증대해 나갈 것이라고 안와르 이브라임 총리가 밝혔습니다. 안와르 총리는 5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제9차 동방경제포럼 연설에서 말레이시아는 다른 역내 핵심 대화 파트너들과 동반 상승 효과를 도모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자유롭게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권리, 온라인 플랫폼의 건강한 관리, 그리고 이용자 보호 문제. 자, 최근에 소셜미디어 텔레그램 창업자가 이 관련 사안으로 프랑스 경찰에 체포돼서 세상의 관심이 집중돼 있는데요. 브라질에서는 대법원과 소셜미디어 X가 대립하는 상황이어서 또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이었습니다. 브라질 대법원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 가짜뉴스와 증오하는 내용의 콘텐츠가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유포됐다는 이유로 X에 고액의 벌금을 매겼습니다. X는 검열이라면서 벌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브라질 사법부가 다시 명령불복종을 이유로 브라질에서의 X 접속 차단과 함께 X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브라질 내 계좌를 동결했고요. 그러자 스페이스X는 브라질에서 일하던 인력 철수시키고 다른 직원의 브라질 여행이나 출장을 자제하라고 권고하면서 맞대응했습니다. 자, 양쪽의 대립은 소셜미디어 세상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텔레그램, 틱톡 등 브라질에서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사람이 1억 6,500만 명이나 됩니다. 인구의 84%인데요. X를 쓰는 사람도 2,200만 명 정도였습니다. AP통신은 브라질에서의 X 계정 차단뿐 아니라 브라질에서 만들어진 X로의 접속도 불가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국적을 밝히지 않고 활동해온 소셜미디어 인사, 인플루언서들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이 브라질 사람이라는 걸 밝히게 된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의 정치인들, 인플루언서들이 상황 설명과 함께 팔로워들에게 작별 인사를 알렸고 그동안 X를 통해서 쌓아온 콘텐츠와 팔로워를 잃게 된 사람들의 실망과 상실의 사연, 그리고 반대로 다른 소셜미디어의 가입 회원이 크게 늘기도 했다는 내용을 다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9월 6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후 3시 9분을 향하고 있고요. 현재 기온 26도, 구름 조금 꼈습니다. 북한의 날씨 어떨까요?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9월 7일은 절기상 가을이 완연해진다는 백로입니다. 아침 저녁 제법 선선하지만 일부 지역은 아직도 30도 전후의 낮더위가 계속됩니다. 모든 지역 구름 많이 낀 날씨인데요. 평북, 함북, 양강도 등 북부 지역 일부는 오후에 맑아집니다. 강원도 장전, 평강 오전 한때 약간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토요일 최저기온은 27도에서 22도 사이입니다. 낮에는 평양과 개성이 30도, 31도까지 오르겠고요. 함흥은 29도입니다. 신의주의 낮 최고 28도, 원산 27도, 중강 25도, 청진의 낮 최고 24도, 예산은 21도입니다. 동해상 대체로 구름 많고 오전 한때 비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m, 먼바다도 1m까지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m로 잔잔하겠고 먼바다 1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9월 7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먼저 미국을 포함한 세계 곳곳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정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들으시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Founder and CEO of the Telegram messaging app Pavel Durov was reportedly arrested in France on Saturday.
네, 소셜미디어 텔레그램이 인터넷 범죄에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는 것을 방치했다는 문제로 파벨 두로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가 프랑스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이 텔레그램 관련 논란 짚어봅니다. 뉴스 속 인물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의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미국 조지아주에서 최근 일어난 총격사건 범인의 아버지가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자, 이번 달에 예정돼 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형량 선고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미국의 8월 고용 증가폭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북반구의 여름이 관측사상 가장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관련 보고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먼저 미국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4일입니다. 총격으로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범인의 아버지가 기소된 거죠?
그렇습니다. 조지아주 수사국은 범인 콜드 그레이 아버지 콜린 그레이 씨를 체포해 기소했다고 5일 발표했습니다. 크리스 오시 조지아 수사국 국장은 그레이 씨에게 과실치사 4건, 2급 살인 2건, 그리고 아동학대 8건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범인의 아버지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된 거죠?
그렇습니다. 호시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그레이 씨의 혐의들은 아들의 행위와 아들이 무기를 가지도록 고의로 허용한 것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혐의들을 적용하기로 했는지 자세한 다른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레이 씨는 아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총을 사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이번 총기 사고로 4명이 숨졌습니다.
예, 학생과 교사 각각 2명이 숨졌습니다. 또 교사 2명과 학생 7명이 다쳤습니다.
네.
이 범인 콜드 그레이는 올해 14살로 범행에 AR-15 유형의 소총을 썼습니다. 이 4건의 중범죄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요. 성인으로 취급돼 일반 법정에서 재판을 섰습니다. 이 콜드는 6일 오전 영상으로 주대법원 판사 앞에 섰습니다.
네. 예전에도 이렇게 총격범의 부모가 기소된 적이 있었나요?
네, 지난 4월 미시간주 법원에서 제니퍼 크럼블리, 제임스 크럼블리 씨 부부가 과실치사 혐의로 모두 10년에서 15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두 아들의 아들 리서는 지난 2021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근처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을 쏴 4명을 살해했습니다.
네.
로이터통신은 학교 총격범의 부모에게 자식의 행위를 두고 법적으로 책임을 물은 것이 이 사례가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그때 크럼블리 씨 부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잘못으로 과실치사 기소가 된 건가요?
네, 아들에게 사준 총을 집에 안전하게 두지 않았고 당시 15세였던 아들의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것에 무관심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네.
한편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나이가 16세 미만이었던 학교 총기 난사범 3명의 부모들도 모두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5년 워싱턴주에서 15세 아이가 총으로 4명을 살해했는데요. 총격범 아버지가 이 아이가 쏜 총을 불법으로 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언론 보도로는 이번 그 조지아주 학교 총격범이 지난해 이 수사관들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콜트가 학교에서 총을 쏘겠다는 위협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의혹 때문에 수사관들이 지난해 5월 아버지와 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의혹을 당시 부인했습니다. 아버지 콜린은 사냥용 총들을 지방 금고에 넣어두었고 아들이 총에 접근하지 않았다고 수사관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 콜트가 학교에서 왜 이렇게 총을 쐈는지 동기는 밝혀졌습니까?
아닙니다. 현지 당국은 어떤 동기가 있었는지 또 범인이 어떻게 총을 입수해서 그걸 학교에 갖고 들어갔는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네.
한편 콜드의 숙모인 애니 브라운 씨는 워싱턴포스트에 조카가 지난 몇 달 동안 주변 어른들에게 본인의 정신건강 관련해서 도와달라고 간청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에 대한 민주당, 공화당 대선 후보들의 반응이 있을까요?
예,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이번 사건이 무의미한 비극 위에 다시 얹힌 무의미한 비극으로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일 폭스뉴스가 마련한 타운홀 행사에 나와 많은 이유로 앞으로 화가 날 세상이라면서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세상을 치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총을 쏜 사건 몇 건이나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워싱턴포스트는 자체 자료에 근거해 지난 1999년 컬럼바인 고등학교 사건부터 이번 조지아주 총격까지 적어도 195명이 학교에서 총을 쐈다고 전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연구에 따르면 학교 총격범의 약 75%가 집에 있는 총을 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서 총을 손에 넣도록 하는 것, 가까이 하는 것을 처벌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21개 주와 또 수도 워싱턴 DC가 아이들 손이 닿는 곳에 총을 보관한 사람을 형사 처벌하는 법률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조지아주 총격이 올 들어 생긴 몇 번째 총기 난사 사건일까요?
네, AP통신은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이번 사건이 30번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런 총격으로 적어도 1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구촌 오늘 미국 대선 소식입니다. 자,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판 일정에 변화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달 18일로 예정돼 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선고 일자가 대선 이후로 연기됐습니다. 이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원 머천 판사는 6일 해당 재판 선고일을 11월 26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전직 성인 영화 배우인 스토미 데니얼스 씨의 성추문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입막음 돈을 지불한 뒤 회사 회계 기록을 위전한 혐의로 기소됐고요. 지난 5월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에서 나온 면책 특권 판결을 인용해 유죄 판결을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선고일 연기를 요청했었습니다.
네. 재판 선고 일자가 뒤로 미뤄진다는 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는 반가운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이 머천 판사는 이 피고인이 후보로 나선 대통령 선거에 소송 절차가 영향을 받거나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인상을 피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사건 외에도 지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4차례 형사 기소됐는데요. 하지만 11월 5일 대선 이전에 이들 재판이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5일에도 법원에서 아주 중요한 심리가 진행됐습니다.
네, 지난 7월에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후보의 공식 행위에 부분적인 면책권을 인정했는데요. 탄여 처특한 연방법원 판사는 5일 특별검사와 변호인단에 각각 시한을 주고 면책 범위와 관련한 입장회담은 설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번 심리가 재판에서 중요한 절차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자, 재판이 대선 전에 시작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 후보 변호인단은 대선 전에 재판을 하면 안 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자, 처특한 판사는 5일 심리에서 선거 시점이 법원 절차와 관계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하지만 처특한 판사는 양측의 설명 자료를 시한 아래 제출하라고만 하고 공식 공판 일정은 잡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 씨 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했다는 소식도 있군요.
네, 헌터 바이든 씨는 그동안 탈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왔던 입장을 바꿔서 5일 이 9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 징역 17년형과 벌금 130만 달러에 처할 수 있는데요. 헌터 씨는 앞서 지난 6월 불법 총기 소지 문제에 관한 별도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최고 25년형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일 목요일입니다. 뉴욕의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을 했는데 자, 이 자리에서 눈길을 끄는 계획들을 내놨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이날 경제 구상 관련을 밝혔는데요. 이 가운데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CEO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을 들어보시죠.
At the suggestion of Elon Musk, who has given me his complete and total endorsement. That's nice. Smart guy. He knows what he's doing.
하면 정부 효율위원회를 만들어서 본인을 완전하게 지지하고 좋은 사람인 머스크 CEO를 이곳의 수장으로 앉히겠다는 겁니다.
네.
트럼프 후보는 정부 효율위가 전체 연방정부를 대상으로 재정 및 성과 감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과감한 개혁을 권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이날 내놓은 계획들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걸 정리해보면요. 먼저 트럼프 후보는 자신의 경제정책 목표를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말을 들어보시죠.
My plan will rapidly defeat inflation, quickly bring down prices, and reignite explosive economic
빠르게 인플레이션을 잡고 물가를 내리며 폭발적인 경제 성장에 불을 당기겠다는 겁니다.
네.
그는 또 규제를 대거 없애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다시 트럼프 후보의 말입니다.
To stop this onslaught at lower prices, I'm pledging today that in my second term, we will eliminate a minimum of
네, 규제 한계가 새로 생길 때마다 최소한 10개의 기존 규제를 없애겠다고 약속한다면서 실제로 매우 빠르게 그걸 달성할 수 있다고 트럼프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법인 세율을 기존 21%에서 15%로 낮추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세율은 미국 안에서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만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정부 소유 토지를 개방해서 그곳에 집을 많이 짓겠다고 했고요. 또 그린 뉴 딜이 사기라면서 이걸 중단할 것이라고 트럼프 후보는 말했습니다.
네, 이 그린 뉴 딜이라는 게 지금 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네, 이 그린 뉴 딜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경제 성장 정책을 말합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후보의 공약과는 반대 방향으로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가 10번째 연근해 풍력 발전 사업을 승인했다고 5일 발표했는데요. 이를 통해 2030년까지 발전 용량을 30기가와트로 확대하겠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 쪽에서 경제정책 구상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쪽에서 반응이 나왔습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 진영의 브라이언 넬슨 정책고문은 트럼프 후보의 경제 의제가 물가를 부추기고 일자리를 없애면서 나라 빚을 폭발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측은 또 5일 성명에서 트럼프 후보는 미국 경제가 억만장자들과 거대 기업을 섬기기를 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지구촌오늘 이번에는 미국 노동시장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난 8월에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결과 어떻습니까?
네, 미노동부는 8월 미국에서 비농업 일자리가 14만 2천 개 증가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다우존스와 로이터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가 16만 개 선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수준입니다.
네.
노동부는 또 앞서 발표된 7월의 고용 증가폭도 11만 4천 개에서 8만 9천 개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자, 정리해보면 8월 고용 증가폭은 전달보다는 늘었지만 예상보다는 부진한 성적을 보인 겁니다.
네. 자, 노동부 발표에서 신규 일자리와 함께 실업률도 발표가 됐네요.
예, 지난 8월 실업률은 4.2%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7월의 경우 실업률이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4.3%를 기록했고요.
네.
이는 2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는데요. 8월에는 소폭 내려 겁니다.
네, 뭐 임금 쪽은 변동이 있습니까?
네, 시간당 임금 평균 상승률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3.8%로 모두 시장의 전망치를 약간 웃돌았습니다.
네, 자, 8월의 고용 지표 전체적인 평가는 어떤가요?
예, 자, 고용이 예상보다 적게 증가하긴 했지만 실업률이 떨어졌다는 점에서 노동 시장의 질서 있는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습니다. 또 AP통신은 일자리 시장이 냉각되고 있지만 여전히 견고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평가했는데요. 자,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약화하고는 있지만 완전히 무너진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시장이 노동지표, 뭐 각종 경제지표 아주 세심하게 지켜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리 변동이 곧 있을 예정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오늘 17일에서 18일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를 열고 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일반적인 0.25%포인트가 아닌 0.5%포인트 인하할 것인지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나온 노동지표가 금리를 크게 인하할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연준의 추가적인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네, 뭐 추가적인 움직임이라면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단발성이 그치지 않을 거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원준 이사는 6일 노트르담 대학에서 연설하면서 자 이번 달에는 0.25%포인트 인하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올해 말에 필요하다면 더 큰 금리 인하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리 로치 수석경제학자도 로이터통신에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0.25%포인트 낮추고 올해 마지막 두 회의에서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자, 연준이 금리를 결정하는 데 잡고 있는 기준이 물가와 노동시장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시장은 지난달 잭슨홀 미팅 연설에서 높은 이자율을 통해 인플레이션은 거의 억제했으며 노동시장이 더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자, 연준은 연착륙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연착륙이란 경기가 고성장에서 급격한 경기 정체나 실업 증가 등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서서히 안정기에 접어드는 걸 말합니다.
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하고 있는 이곳 워싱턴 DC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하죠. 맞습니다. 14도, 16도 이렇게 될 때도 있는데 네. 한반도 날씨를 보면 아직 더위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한반도만 이렇게 더위에 시달린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북반구의 여름이 관측 사상 최고로 더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럽연합 EU 기후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 기후변화 서비스 C3S가 6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올해 6월에서 8월 북반구의 평균 기온은 섭씨 16.8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는 종전 최고치인 지난해 여름보다 0.03도가 더 높은 수치입니다.
평균 기온이 그랬다는 예. 거죠. 말 그대로 올해 여름이 역대급 더위였는데 특히나 더 더웠던 달이 있었다고요?
예, 올해 8월입니다. 자, 8월 기온은 섭씨로 16.82도였는데요. 네. 작년 8월과 같은 수준으로 관측사상 가장 더운 8월로 기록됐습니다. 예. 카를로 본템포 C3S 국장은 올해 7월 기온은 작년보다 낮았지만 6월의 극심한 더위로 인해 올여름이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가장 더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런 수치나 보고서를 전문가들은 뭐라고 봅니까?
예, 독일 포츠담 기후영향연구소의 기후과학자 스테판 람스토르프 씨는 이런 정신이 들게 하는 수치는 기후위기가 우리를 얼마나 옥죄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부원템포 C3S3의 극장은 올해가 관측사상 지구촌의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앞으로 남은 몇 달 동안 상당한 지역 냉각이 발생하지 않는 한 2024년도가 새로운 기록을 세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자, 기후변화가 야기한 뭐 극과 극의 이 기상현상. 지금 전 세계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수단에서는 지난달 폭우로 인해 홍수로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봤고요.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또 이탈리아, 시칠리아와 사르데냐에서는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고요. 네. 7월에는 태풍 개미가 필리핀과 타이완, 중국을 관통하며 1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네.
자, 제일 궁금한 게 왜 이런 더위가, 기록적인 더위가 생기는 겁니까?
네. 자, 인간이 야기한 기후변화와 엘니뇨 현상 때문이라는 게 과학자들의 분석입니다. 네. 자, 엘니뇨 현상은 적도 부근의 태평양 바닷물 온도가 수개월 동안 높은 상태로 지속되는 걸 현상을 말하는데요. 네, 네. 지구 온난화를 더욱 부채질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네. 자, 반대로 라니냐는 해수면 온도가 평소보다 낮은 상태로 수개월간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C3S는 라니냐가 일시적으로 남아 기온 상승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전체적인 온난화 추세를 바꿀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합니다.
네. 자, 인간이 야기한 기후 변화를 지목했습니다. 이게 네. 그 온실가스 배출도 크게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C3S 측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지 않는 한 극단적인 날씨는 더 심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존 포데스타 미국 기후 특사는 지난 4일에서 6일 중국을 방문해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네. 포데스타 특사는 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났고 류전민 중국 기후특사와 양국의 기후정책에 관한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했는데요. 양국은 지정학적인 긴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협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들은 이 환경정책, 어떤 환경정책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죠?
예. 자, 우선 조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를 인류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연방 소유지에서 석유와 가스 개발을 제한하는 한편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했는데요. 자,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이런 현 정부의 정책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완전히 다른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후보는 유세 기간 내내 석유 채굴과 수압 파쇄법 프래킹을 재개할 것임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규정을 되돌리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한 곳은 아니지만 미국 땅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령 US Territories인데요. 이곳은 주와 구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령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욱 기자입니다.
President Kennedy begins his venture in personal diplomacy in Latin America with a stop in Puerto Rico, where he is greeted by Governor.
1961년 12월,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푸에르토리코를 방문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를 찾았습니다. 미국에는 현재 다섯 곳의 주요 영구 거주 영토가 있습니다. 바로 아메리칸 사모아, 북 마리아나 제도 연방, 괌, 푸에르토리코, 그리고 US 버진 아일랜드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이들 미국령이 다양하고 잠재적으로 발전하는 수준의 자치권을 행사한다고 설명합니다. 연방 행정부에서 내무부 도서 업무실이 푸에르토리코를 제외하고 다른 미국령과 연방정부와의 관계를 조율합니다. 반면 푸에르토리코와의 조율은 케네디 대통령 이래 대통령실이 맡습니다.
Saturday in the Puerto Rican capital of San Juan, activists called for the removal of a statue of Spanish explorer Ponce de Leon. Some dressed to honor the
미국령 유권자들은 주지사와 자체 입법부를 선출합니다. 미국령에는 배정된 대통령 선거인단이 없어 이곳 유권자들은 대선에서 투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격이 되는 유권자는 당 예비선거나 다른 지명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각 영토에서 일반 투표로 뽑힌 대표들은 연방 하원에서 각각의 지역을 대표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푸에르토리코는 이들 대표를 상주 대표라고 부릅니다. 미국령의 정치적 지위에 대한 주요 관할권은 연방 하원에서는 천연자원위원회, 그리고 상원의 에너지 천연자원위원회가 행사합니다. 푸에르토리코는 1899년 미국이 파리 조약으로 스페인으로부터 넘겨받았고 1900년 연방의회가 채택한 법에 따라 민간정부가 푸에르토리코에 들어섰습니다. 연방 내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아메리칸 사모아가 1900년부터 양도준서로 미국령이 됐다고 설명합니다. 괌은 1898년에 미국 영토가 됐고 1950년까지 해군 관할이었습니다. 내무부에 따르면 북 마리아나 제도 연방을 미국령으로 만드는 연방법이 1975년에 통과됐고 1978년에 현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미국은 1927년 US 버진 아일랜드 주민들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령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최근 프랑스 경찰이 파벨 드로프 텔레그램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를 체포했습니다. 텔레그램이 인터넷 범죄에 광범위하게 악용되고 있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텔레그램을 둘러싼 논란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수 기자입니다.
텔레그램이라.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은 러시아 출신 니콜라이 드로프와 파벨 드로프 형제가 개발한 플랫폼입니다. 2013년 처음 출시했을 때는 미국 애플사가 개발한 모바일 운영체제 iOS용으로 나왔는데요. 두 달 후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용으로도 출시됐고요. 이후 MS 윈도우와 리눅스 등 PC에서도 내려받기가 가능하도록 지원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9억 5천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가 있고요. 페이스북, X, 인스타그램, 링크드인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내려받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가운데 하나입니다. 텔레그램은 홈페이지에 텔레그램 개발팀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영어와 한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 튀르키예어 등 18개 언어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장 배경.
텔레그램은 개인 정보를 보호받으면서 이야기할 권리를 내세우고 익명성 보장을 강조하면서 인터넷 사용자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신저 플랫폼은 송신자 메시지를 서버에 보관하고 이를 수신자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텔레그램도 일반 대화는 이런 구조인데요. 그런데 텔레그램의 비밀 대화방은 종단간 암호화 기술을 구현합니다. 이 종단간 암호화는 송신자가 단말기에 메시지를 입력하는 순간부터 서버를 거쳐서 수신자의 메시지가 도달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암호화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해킹을 당하거나 혹 서버 관리자가 메시지를 들여다본다 해도 그 내용을 해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종단간 암호화 기술은 미국 메타 왓츠앱이나 애플 iMessage 등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또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휴대전화에 있는 실명이나 전화번호가 아니라 개인이 마음대로 사용자 이름을 만들어 대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대1 대화는 물론이고 무려 20만 명까지 참여 가능한 대화방도 만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사진과 동영상, 문서, 음원 등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 왜 논란인가?
텔레그램이 자랑하는 익명성 보호와 보안이 오히려 양날의 칼이 돼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주고받은 메시지를 흔적 없이 지울 수가 있고 서버에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성범죄라든지 마약 거래 등 불법적인 사업 또 정치적인 음모가 오간다 해도 이를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이번에 체포된 파벨 드로프 CEO를 포함해 경영진의 거주지나 본사의 정확한 위치 등 제대로 알려진 게 없어서 텔레그램의 구체적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정부가 텔레그램에 협조를 요청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텔레그램이 허용하고 있는 단체 대화방의 규모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메신저인 왓츠앱은 최대 1,000명까지 대화방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반면 텔레그램은 무려 20만 명까지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거대한 대화방을 통해서 가짜뉴스나 음모론 같은 게 쉽게 생성되고 또 유포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들.
텔레그램의 익명성 보호가 어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불법 활동을 조직하는 사람들의 안전한 은신처,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자들은 지적합니다. 한국에서 발생한 대표적 예의 하나는 바로 2020년 텔레그램 N번방의 실체가 드러난 사건입니다. 주동자들은 성착취물 동영상을 만들어서 텔레그램의 여러 비밀방을 통해 상당 기간 유통해왔는데요. 어떤 방에서는 무려 2,000번 이상의 거래가 이뤄진 걸로 알려져서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은 텔레그램이 무기로 내세우고 있는 익명성과 보안을 악용한 대표적인 범죄 사건의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미국에서는 2021년 1월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2020년 대선 패배 결과에 반발해서 의사당을 습격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당시 습격을 주도한 극우주의자들이 주로 텔레그램을 통해 이를 논의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역시 익명성과 보안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2023년 초까지 전체 메신저 트래픽의 최대 80%를 텔레그램이 처리할 만큼 널리 사용돼 왔습니다. 크렘린궁, 외무부, 국방부 등 정부기관도 당국의 입장이나 정책 등을 발표할 때 텔레그램을 적극 이용하고 있는데요.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래 텔레그램을 주요 통신수단으로 써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비롯해서 IS 등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들도 텔레그램 플랫폼을 즐겨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음란물 유포 통로가 되고 있는 걸로 확인돼서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체포된 텔레그램 CEO.
Founder and CEO of the Telegram messaging app Pavel Durov was reportedly arrested in France on Saturday.
지난 8월 24일 파벨 드로프 텔레그램 CEO가 프랑스 파리에서 체포됐습니다. 파벨 드로프 씨는 현재 아랍에미리트와 프랑스 이중 국적자입니다. 프랑스 검찰은 텔레그램에서 벌어진 미성년자 성착취물, 마약 거래, 불법 집단, 사기 거래 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일환으로 그를 예비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드로프 CEO는 500만 유로, 미화로 554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사법당국이 공식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출국할 수 없고요. 일주일에 두 번 경찰에 출두해야 합니다.
러시아 반
러시아 정부는 자국 출신인 드로프 씨 체포 소식에 프랑스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이 모든 게 다시 한번 프랑스 지도부의 진정한 태도를 보여준다면서 프랑스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프랑스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텔레그램에 있는 정보가 서방에 넘어갈 수 있다면서 러시아 보안당국이 텔레그램을 삭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전혀 근거가 없는 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드로프 씨 문제는 정치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서 재판관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랑스 사법체계에서는 재판이 몇 년 걸릴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드로프 씨의 거취와 텔레그램의 미래가 어떻게 풀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입니다. 영국 정부가 이번 주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수출을 일부 중단한다고 발표하자 영국 야권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심각한 국제법 위반 행위에 영국이 수출한 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게 영국 정부 설명인데요. 보수당 등 야권에서는 그렇다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기길 바라는 것이냐면서 키어 스타머 총리 정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취임한 지 이제 두 달이 막 지났습니다. 지난 7월 4일에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스타머 대표가 영국의 새 총리가 됐습니다.
Good afternoon. I have just returned from Buckingham Palace where I accepted an invitation from His Majesty.
스타머 총리는 올해 만 62살로 1962년 런던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공구 제작자, 어머니는 간호사였는데요. 그의 부모는 노동당 지지자였고 스타머 총리도 자신의 뿌리가 노동자 계급이라고 종종 말해왔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이미 10대 때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졌고요. 16살 때 노동당 청년 조직에 가입했습니다. 리즈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법학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후 약 20년 동안 인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8년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의 검찰청장이 돼서 5년 동안 일했는데요. 이때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4년 기사 자귀를 받기도 했습니다. 2015년 하원 의원으로 당선되며 의회에 입성한 지 5년 만에 노동당 대표가 됐고요. 리시 수낙 당시 총리의 요구로 지난 7월에 실시된 조기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면서 14년 만에 보수당에서 노동당으로 정권을 교체시키는 데도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변화에 대한 영국민들의 기대를 부응하면서 유럽연합과의 관계 재설정, 경제회복 등 스타머 총리 앞에는 쉽지 않은 도전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인터넷 메신저 플랫폼 텔레그램을 둘러싼 논란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알아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조작한다는 표현, 어떤 일을 꾸며 지어낸다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are you going to attend the meeting about the new project?
No, I'm going to sit this one out. I don't want it to look like I'm putting my thumb on the scale.
But your opinion is really important.
I appreciate that, but I think it's best if I stay out of it. I don't want to influence anybody's opinion since David is my best friend. I'll be here to support them from the sidelines.
새로운 사업에 관해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존이 참석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 일을 조작하고 있다고 오해받고 싶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I don't want it to look like I'm putting my thumb on the scale.
내가 조작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Put your thumb on the scale.
저울에 엄지손가락을 올린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의 무게를 재는데 손가락을 올려서 그 물건보다 더 무겁게 무게가 나온다면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그래서
Put your thumb on the scale.
저울에 엄지손가락을 올린다는 표현은 어떤 일을 조작한다는 뜻입니다.
Are you trying to put your thumb on the scale?
저울에 엄지손가락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조작하려는 겁니까? 참외밭에서 신발끈 메고 싶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I don't want it to look like I'm putting my thumb on the scale.
내가 조작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영향을 끼치거나 압력을 넣었다고 보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I don't want to give the impression that I'm influencing the decision. I don't want to be seen as trying to tilt the balance in any way. I don't want it to seem like I'm playing favorites or applying pressure. I don't want it to look like I'm putting my thumb on the scale.
조작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John, are you going to attend the meeting about the new project?
No, I'm going to sit this one out. I don't want it to look like I'm putting my thumb on the scale.
But your opinion is really important.
I appreciate that, but I think it's best if I stay out of it. I don't want to influence anybody's opinion since David is my best friend. I'll be here to support them from the sidelines.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attend the meeting about the new project?
새 사업 관련 회의 참석할 겁니까?
No, I'm going to sit this one out.
아니요, 이번에는 빠질 겁니다.
I don't want it to look like I'm putting my thumb on the scale.
조작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But your opinion is really important.
그러나 당신의 의견은 정말 중요합니다.
I appreciate that, but I think it's best if I stay out of it.
고맙지만
It's best.
최선이에요.
Stay out of it.
관여하지 않는 게.
Stay out of it.
어떤 사람에게 이것에 관여 마세요, 끼지 마세요. Stay out of it. 이렇게 말을 합니다.
I appreciate that, but I think it's best if I stay out of it.
고맙지만 여기서 빠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I don't want to influence anybody's opinion since David is my best friend.
데이빗이 제 가장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요.
I'll be here to support them from the sidelines.
나는 사이드라인에서 도울게요. 그러니까 경기장 밖에서 간접적으로 돕겠다는 뜻입니다.
I don't want it to look like I'm putting my thumb on the scale.
조작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싶지 않아요.
Put your thumb on the scale.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attend the meeting about the new project?
No, I'm going to sit this one out. I don't want it to look like I'm putting my thumb on the scale.
But your opinion is really important.
I appreciate that, but I think it's best if I stay out of it. I don't want to influence anybody's opinion since David is my best friend. I'll be here to support them from the sidelines.
VOA 매일 영어는 VOA 매일 영어 플러스로 VOA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오늘은
Put your thumb on the scale.
저울에 엄지손가락을 올린다는 표현은 어떤 일을 조작한다라는 뜻이라는 것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난 2006년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의 격렬한 전투 끝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결의 1701호를 채택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8년 동안 레바논과 이스라엘, 골란고원을 가로지르는 경계선은 대체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10월 8일 아침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에 대한 로켓 공격을 시작했고 하마스의 잔인하고 전례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의 여파로 뒤이어 무장 테러리스트들이 블루라인을 넘어 이스라엘에 침투하면서 그 같은 안정은 산산이 깨졌다고 로버트 우드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차석 대사는 말했습니다.
Hezbollah made the escalatory decision to bombard communities in northern Israel, and for the past 11 months, it has done so.
우드 대사는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폭격을 가하기로 결정했다며 지난 11개월 동안 거의 매일같이 그렇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헤즈볼라의 이런 반복된 불안정한 행동을 비난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ezbollah's violent attacks put Israeli and Lebanese civilians at risk. They jeopardize Lebanon's stability and sovereignty.
우드 대사는 헤즈볼라의 폭력적인 공격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민간인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레바논의 안정과 주권을 위태롭게 만들었다며 레바논은 테러 조직의 피난처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준비 지역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란이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의 무기 금수 조치를 명백히 위반해 헤즈볼라의 이스라엘을 겨냥한 로켓과 미사일, 드론의 대부분을 제공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let's be clear. Israel has a right to defend itself against Hezbollah's attacks. No member of this council.
우드 대사는 분명히 해둘 것은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공격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가 있다며 국경에서 잔혹한 테러 조직의 직면에 유엔 안보리의 어떤 회원국도 매일 같은 공격과 수만 명의 자국민이 피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이스라엘의 스스로를 방어할 권리를 지지하며 우리는 지역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는 갈등이 격화되고 확산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우드 대사는 강조했습니다. 특히 유엔의 레바논 평화유지군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국경 지역의 안정을 돕습니다. 또 앞으로 유엔 안보리는 리타니강 남쪽에 레바논 정부와 유엔 평화유지군 이외에 무장 요원을 허용하지 않고 비무장지대를 설정하는 등 유엔 결의 1701호의 완전한 이행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유엔 평화유지군은 유엔 안보리 결의 1701호를 위반하는 행위를 자유롭게 감시하고 보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레바논 주재 유엔 평화유지군의 임무기한 연장은 레바논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평화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